제가 그 가족과 함께 그 속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속초 여행을 가면서 이제 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맛집이 참 많죠. 뭐 바닷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여행을 가게 되면서 그 속초에 이제 가게 되는 그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고르다가 속초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라면이라고 아시나요? 네. 라면, 홍게, 꽃게라면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이제 검색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다들 그러시겠지만 검색을 하다 보면은 리뷰를 보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맛있는 집인지를 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찾아본 다음에 리뷰가 꽤 많고 가서 줄을 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시장 안에 꽃게 라면집을 가게 됐습니다. 저녁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죠? 오후 한 5시 40분, 6시 정도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아, 좀 기다렸다가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게 됐는데, 웬걸요? 가니까 아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 가게는 열려 있는데, 또 가게를 들어갔는데, 심지어 주인도 안 계신 거예요. 주인이 잠깐 어디를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과 제가 기다렸습니다. 한 5분을 기다려도 또 10분을 기다려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그냥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또 때마침 주인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아주머니이셨어요. 약간 50대 중후반의 아주머니셨는데, 아, 정말 죄송하다 얘기하시면서, 맛있게 해드리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랑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성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날만 유난히 그 시간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와 저희 가족과 이 아주머니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떤 분인지 얘기를 들어보니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시고 계신, 20년 동안 섬기고 계신 귀한 성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이제 개척교회를 나가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안타깝게도 남편을 일찍 잃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시장에서 꽃게 라면과 여러 가지를 판매하면서 힘들게 살아오시면서 마지막 이게 딱 감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를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한 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웬걸요. 거기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2시간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가게 됐는데 두 가지의 깨달음, 두 가지의 울림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이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면서 이 어려움을 20년 동안 극복했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아픔의 선지자, 정말 슬픔이 가득한 선지자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했던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가 점점 기울어지는 상황이었고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치여서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오른쪽을 의지하든 왼쪽을 의지하든 그 당시에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는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대되는 그런 계시와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하셨고 예레미야는 국민 밉상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맞아 죽을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죠. 바로 정치인이었던 고관들과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언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그렇게 예언하지 말아라. 너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시위대 때에 갇히기까지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는 이런 예레미야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우울증에 걸린 예레미야라는 하나의 챕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우울증.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떤 것도 해봤자 소용없어. 낙담하고 그 어떤 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괴리감과 좌절 속에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 역시 우울증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와 엘리야와 또한 예레미야 세 명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결국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이었다라고 예측하는 바로 책이 성경 속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쭉 예레미야서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레미야는 우울증 걸린 듯한 행동도 보이고 낙심된 행동도 보이고 그 삶 가운데 그 어떤 거 하나 붙잡을 수 없는 상황같이 보이지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결국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처두에 얘기했던 극복하게 하는 힘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극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힘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상도 많지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었는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낙심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이뤄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좌우가 우워싸여서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신기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보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죠. 어렵죠. 눈물 나죠. 낙심되죠.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 될지 몰라, 어디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본심, 그 마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시던 힘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동역자를 한번 명단을 좀 적어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록된 대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이감, 그 다음에 엘라사, 그다레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힘들 때마다 시위대 뜰에 갇힐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짝 붙여서 예레미야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죽고 싶을 때마다, 예레미야가 낙심될 때마다,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힘을 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역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극복할 수 있는 힘,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심, 그 다음에 세 번째였던 동역자,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이 힘을 공급받았는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레미야의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3절 중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절, 2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많은 장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예배할 때 그 예배로 말미암아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본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동역자, 나에게 동역자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 여러 가지 예레미야서에서는 세 가지의 이 예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본으로 쓰고 있는데 오늘 단어는 바로 어떤 단어냐면 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는 예배, 경배라는 뜻이 있는데 이 샤라는 예배라는 단어는 엎드린다, 바짝 낮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계속 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엎드리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예레미야 너와 같이 소망과 본심과 동역자를 공급받아 이 힘들고 어려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갈 사람이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복하시는 샤하의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역동이라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면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삶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레미야의 은혜를 받는다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동역자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이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사울에게 죽음의 위험을 처하지 않습니까? 자신보다 더 나은 이 다윗이 점점 부흥하고 점점 높아지는 것이 사울에게는 정말 질투와 시기로의 대상으로 딱 못이 박히면서 너무나도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통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10년 동안 이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완벽하고 자신의 도피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내면서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꾸려서 도피 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 400명과 함께 10년의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400명, 어찌 보면 짐과 같은 이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꼭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단, 오늘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이 바로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예배를 통해 소망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동역자 이 400명이 나중에는 이 유다 왕국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고위 관계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소망과 본심과 동역자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너와 같이 진정한 예배자를 찾아라. 이 예배자 두 가지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두 사람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너와 같이 남유다를 일으키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면 남유다를 향한 멸망을 내가 돌이키리라. 이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요구하시는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 바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을 요구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있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한테 예배하는 자, 샤를 행하는 자를 찾는데 그 사람 중에 굳이 무엇을 어떤 사람을 찾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종에 대한 예는 사실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예레미야 3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레갑 족속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답답하셨는지 바로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예, 순종의 좋은 예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갑 족속은 예전에 이제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왕권이 세워질 때 믿음으로 헌신했던 왕족의 또한 거기에 이제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면서 포도주와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 장막 생활을 해라, 또한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의 선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이것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 무려 25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2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바로 이 레갑 족속한테 말씀하셨던 말씀을 레갑 족속은 지켜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의 순종을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모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이제 시험하라고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이제 권유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레갑 족속을 초대해가지고 지도자를 초대해서 포도주를 차려놔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에게 이 포도주를 마십시오 하니까 레갑 족속이 우리 선조 요나단의 명령대로 우리는 이것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 레갑 족속이 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끊이지 않겠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의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행했던 선택을 잘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레갑 족속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했던 선택을 잘 지켜가는 행위가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의 성전에서 자주 기도회도 갖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지켜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두고 그것을 선택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 선택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게 무너져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성전의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러 항상 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꾸지름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샤하의 예배자를 찾아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겠다. 수많은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일으키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샤하, 그 사람을 찾겠다. 순종해라. 이것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본을 제 삶에, 제 인생길에 찾아본다면 저는 외증조할머니를 기억하게 됩니다. 저의 외증조할머니는 정말 신앙이 좋으셨습니다. 제 증조할머니는 그 공주에 사셨습니다.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실까요? 그 공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골에 가면은 그 약간 언덕에 하얀색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종탑이 있고 실제로 새벽에 종탑을 쳐요. 그 하얀색 교회에 이제 주말을 껴서 시골을 놀러 가면은 할머니가 저를 꼭 데리고 이 예배를 가셨습니다. 그 예배를 가시게 되면 이제 할머니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서 그거를 꼭 펴요. 이렇게. 다리미 같은 걸로 이렇게. 팍! 되게 펴요.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예, 그건 올드한 세대가 맞습니다. 그걸 팍팍 짚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찬송가를 꼭 크게 부르라고 항상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린 마음에 그때 이제 5살, 6살, 7살 이 나이 때인데 거기에 딱 있으면은 찬송가를 부르면은 할머니가 제가 작게 부르면은 할머니가 툭툭 쳐요. 크게 불러. 크게 불러. 그러면 이제 뭐 항상 할머니는 제가 볼 때는 항상 음이 똑같거든요. 그 찬송가 중에 뭐 어떤 찬송가가 있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찬송을 하면은 주 안에 있는 이게 항상 같은 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가 계속 툭툭 쳐요. 제가 작게 부르면 아우 싫어 이렇게 하면서 크게 부르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저한테 강조하셨을까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행위를 교육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할머니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꼭 저한테 찬송가 여기대로 불러라고 항상 지목하면서 부르셨는데 할머니가 글을 모르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 생각하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글을 하나도 모르는데 찬송가를 지적하면서 너 글 아니까 하나님께 진실되게 찬양해라. 믿음의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것도 모르고 찬송가나 성경책이 거꾸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할머니 왜 찬송가 거꾸로 불러? 맨날 그렇게 그랬어요. 할머니는 글을 모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했던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사랑의 개념, 첫사랑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재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샤하의 예배를 잊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편한 모습, 내가 원하는 방식, 내 은혜의 취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봄을 통해서 시대의 어려움과 내 개인의 영적인 위를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나밖에 모릅니다. 주변 사람이 아는 개념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우선의 믿음을 지켜가는 행위를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우리 예레미야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짖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강조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본 기존에 말씀드렸던 또한 기존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 행위, 어떤 형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 예레미야는 율법만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당시에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왕이었고요. 요시아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아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한 30대 정도의 젊은 나이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요시아 왕이 8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요시아 왕 13년이면은 21살. 그렇죠? 이제 어려운 산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21살에 30세 정도가 되는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실제로 애가에 요시아 왕이 사망했을 때 애가에 요시아 왕의 애가까지 지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동독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같이 울었던 사람이 요시아 왕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또 어떤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냐면 바로 신앙개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아 왕이 신앙개혁으로 했던 것은 바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신앙의 개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요시아 왕이 신앙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인 고증으로 봤을 때 율법책은 신명기서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요시아 왕이 쭉 읽어보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정말 절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도 이 율법서를 같이 읽었겠죠. 예레미야도 율법에 대한 마음을 같이 읽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시아 왕이 율법서를 딱 발견하고 개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장 왕들 중에 성대하게 치렀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이죠? 바로 출애굽의 마지막 장자 아들을 죽임을 당하기 전에 문설주의 피를 발라 죄, 그 죽음을 넘어가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보혈을 상징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즉 요시아 왕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기 위해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른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책을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선물로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뜨겁게 가지고 살아야 돼 라면서 요시아 왕도 바로 유월절을 거대하게 치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구원의 감격이 항상 뜨거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아멘으로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받을 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샤하의 예배자를 찾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왔다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왔다 예배 가운데 그냥 그 순간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여기까지만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예배자의 형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샤하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귀한 율법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떤 예로 한번 설명해 볼까 찾다가 한 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리랑카 유학생의 이야기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작년에 이제 작년에 여름에 그 스리랑카 유학생 두 명이 이 지구대 그 찾아보니까 그 부산 남구 경찰서 대면 지구대라는 곳에 두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들어옵니다. 스리랑카 여인이 들어오면서 계속 울기 시작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그 한국의 유학생으로 와서 등록을 한 신입생들인데 등록금 113만 원을 길을 오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달라고 너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지구대에 와서 한국말도 못하면서 계속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지구대에 있었던 이제 경감과 또한 많은 사람들 또한 여기 학교 경감이 학교 측에 얘기해서 다행히 등록일은 좀 낮출 수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대가 뭐 돈을 줄 수가 있겠어요? 뭐 아는 사람이 돈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떡하나 고민하고 이 여학생은 이제 만연자실하면서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오후 5시쯤에 한 여자분이 들어와서 돈 봉투를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길거리에서 돈 봉투를 발견했는데 혹시 이거 주인 있으면 찾아주세요 라고 하고 그 지구대에 하필 갖다 준 거예요. 그 돈 봉투는 누구의 돈 봉투였을까요? 스리랑카 여자의 돈 봉투였어요. 이 여인의 이름 정순자 씨입니다. 부산에 사는 정순자 씨를 만나면 꼭 밥 한 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 지구대가 다행히 이제 근처에 직장 생활을 하는 곳에 있었고 직장 생활을 마치고 온 거예요. 이 여학생은 아함불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정순자라는 이 아주머니가 돈 봉투를 이제 주면서 이 여자아이를 만났죠. 여학생을 만나면서 이 여학생이 너무 울고 있으니까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빨리 왔어야 됐는데 늦어서 미안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리랑카 여학생이 펑펑 울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계속 울면서 나오는 장면이 유튜브 장면에 나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안타까운 사연을 지구대에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경감이 주변을 수색하고 또한 학교를 가서 날짜를 낮추고 뭘 해도 결국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돈을 찾아줬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감격,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이 자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자매가 그래서 인터뷰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도 이런 사람이 될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은 설사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예레미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 앞에 와서 예배자에게 주목하고 예배자에게 순종과 율법을 얘기해라. 그 사람만 있다면 내가 남유다의 멸망을 돌이키겠다. 나라의 멸망을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예배에서 찾으십니다. 일을 잘하는 국가 공무원에서 찾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자로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샤하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예배의 공간에 바로 내가 서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소망과 하나님의 본심과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